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만중의 고운 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어젯밤에요 우연치 않게 애니멀스라는 영국 락밴드의 공연 영상을 봤어요. 애니멀스 멤버들이 20대 혈기왕성했을 시절에 공연한 것과 또 칠순을 넘긴 나이에 공연한 것을 모아서 함께 본 영상이었는데요. 노래는 몇십 년간 뭐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멤버들의 모습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4월을 잘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한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잘 시작하고 또 잘 준비하는 그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는요. 어린 왕자 운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기기로 했습니다.
왜 어린 왕자 배우철입니다. 하세요? 무척 쑥스러워 하시네.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 그 책이기도 한데 그런 게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네. 그거를 전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샤이니 씨?
아, 맞아요. 특히 머리. 머리카락. 잘 어울립니다.
네.
또 포켓 잉글리시 진행하시는 샤이니 씨도 낭독 함께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정소조의 꿰매 넘어간 양소희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구몽 기대하셔도 됩니다. 낭독 들어갈게요. 양소유가 휴가를 내서 어머니를 모셔오려 했는데 이때 하필 나라에 일이 많고 토번이 자주 변방을 노략질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북지방을 다스리던 세 명의 군장들이 스스로를 연왕, 위왕, 조왕이라 칭하고 조정을 배반하니 왕인 천자께서 근심하시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의논하였다.
요새 나라가 매우 흉흉해. 변방에선 적들이 자꾸 나라를 넘보고 나라 안에서도 내부의 적들이 모략을 깨하니 나 울어버릴래.
그러자 한림학사 양소유가 아뢰되
마땅히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한 무제가 나모를 제어하듯이 하시고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봐주지 말고 단칼에 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와, 역시 우리의 브레인 양소유야.
천자께서 옳다하시고 양소유로 하여금 조서의 초를 잡게 하시니 그 내용이 마치 샘물이 불고 솟는 듯하고 붓 휘두르기는 바람 같아 경각 사이에 받들어들이니 천자가 크게 기뻐함이 보였다.
양소의 필적이 아주 훌륭하도다. 이 글이 은혜와 위엄을 두루 갖춘 왕인 나의 모습을 크게 닮았으니 그들도 놀라서 필연 굴복하리로다.
조서가 각 도에 내리자 순식간에 조나라와 위나라가 굴복하여 왕호를 없애고 표를 올려 사죄했다. 또한 명주로 짠 비단 1만 필과 말 2천 필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오직 연왕만은 땅이 멀고 군대가 강성함을 믿고는 항복하지 않았다. 한편 천자가 양소유를 불러 공을 칭찬하며 이르되
하북의 세 장군들이 조정에 순종하지 않는 지 무려 100년이라 이번 기회에 경이 한 종이와 글로 두 나라에게 항복을 받으니 이게 다 양소의 재주덕이오. 내가 큰 상 내려줄게.
천자가 비단 3,000필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리고 장차 높은 벼슬을 제수하려 하니 양소유가 사양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연나라가 아직 복종하지 않으니 신이 무슨 공으로 진급하라는 명을 받겠습니까? 원컨대 제가 한 무리 병사를 얻어 진영에 나아가 죽기로써 나라의 은혜를 갚겠나이다.
당신은 멋진 말만해. 양소유, 장하도다. 진짜 장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신들이여,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마땅히 양소유를 연나라에 보내 이해로써 설득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후에 칠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졌어. 양소유를 사신으로 명하니 양소유는 나의 표차를 가지고 연나라에 나아가시오. 자네에게 무거운 임무를 맡기도록 하겠어. 아, 자, 아, 피곤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양소유가 물러와 장인 정사도를 만났다. 정사도가 말하기를.
자네만 연나라에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네만 홀로 보내다니 그 다들 너무하는 것 아니더냐? 내 비록 조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상소하여서 다른 장군들도 너와 함께 보내도록 하겠네.
그러자 양소유가 말리며 왈.
장인께서는 염려마시옵소서. 전자께서 난리를 평정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고 도정이 맑고 밝아 조 위 두 나라가 이미 귀순하였으니 외로운 연나라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연나라에도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양소유가 바로 행장을 다스려 떠날 새 춘랑이가 양소유의 옷을 잡고 울며 이르되
지금 떠나시는 겁니까?
네, 얼른 다녀오겠소. 정소조와 집안을 잘 돌봐주시구려.
상공이 옥당에서 숙직 가실 때 첩이 일찍 일어나서 자리를 싸고 관복을 받들었었죠. 상공께서는 늘 첩을 자주 돌아보며 사랑을 주시더니 이제 생이별을 앞두고 있네요.
대장부가 나란 일을 앞두고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요. 출랑은 부질없이 상심하여 고운 얼굴을 상하게 하지 말고 정소조를 잘 모시고 있다가 내가 공을 이루고 황금 인을 차고 오는 모습을 반겨주도록 하시구려.
알겠나이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양소유는 여러 날을 행하여 낙양에 이르렀다. 16 어릴 적에 서생으로서 배옷과 초라한 나기로 이 땅을 지났던 기억이 있는데 1년 지난 지금에는 옥절을 잡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몰아서 광채가 모든 길에 비치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양소유를 마치 신성같이 여기었다. 양소유는 한편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적에 한눈에 반했던 그녀, 낙양의 기생 서머리의 소식이 궁금했다.
저기 서동아, 이 고을의 유명한 기생 서머리의 소식을 알고 있느냐? 소식을 수소문하여 알아오도록 하여라.
제가 알아보고 오겠나이다.
그러자 서동이 한참 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서머리 있던 그 집은 문을 잠근 지 오래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머리가 지난 봄에 멀리서 온 어떤 사내와 동침한 후 마음의 병이 들어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누각잔치에 불러도 응답이 없더니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하고 정처 없이 다니니 누구도 그녀의 자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저도 잘 모르겠나이다.
서동이 이렇게 전하니 양소유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 찼다. 아우, 이 여자 저 여자 막 울리고 다니네.
그러게요.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
혹시 백운철 씨도?
네. 아니요, 저의 마인드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사람만.
네.
언제나 한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소유를 하면서 즐거워요. 네, 여기저기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캐스팅을 해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대리만죠.
아, 예. 네.
배우들이 왜 그렇지 않아요? 자기랑 반대 성격의 연기를 더 추구하고 좋아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즉흥 연기 시켜보면은 자기는 별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꼭 즉흥 연기 시켜보면 가서 애들 때리고 어머나. 욕하고 이런 연기를 일반인들이 해요.
네, 맞아요.
평소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연기 뭐 자신 있는 거 해보세요 하면 네. 공주 연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공주가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 그거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지.
그렇군요, 갈망.
역시 양소유도 지금 모든 이 안악들에 대한 갈망이 운명 지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네.
남자들은 사실 이렇지 않아요.
에이, 뭘 다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아, 예.
노래 들어요. 김범용과 박진광입니다. 친구야. 김범용과 박진광의 친구야 들으셨어요. 양소유, 얼마 전에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서머리를 또 그리워합니다. 과연 서머리와 또 소유 만날 수 있을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서 양소유가 어느 객관에 서 자려하니 하남 부윤이 창기 10여 명을 골라서 주옥으로 장식하여 접대하게 했다. 허나 양소유는 아예 돌아보지 않고 떠나면서 벽 위에 시 한 수를 써놓았다. 서머를 그리는 시였다.
비가 천지를 지나매 버들꽃이 새로우니 풍광은 완연히 지난 봄과 같도다. 가엽도다. 내 말이 말로 돌아옴이 늦었으니 누각에서 옥인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구나.
양소유는 붓을 던지고 수레에 올라가니 모든 창기들이 매우 부끄러워하며 그 글을 베껴서 하남 부윤에게 보여줬다. 부윤이 그 시를 읽으니 양소유의 마음을 알아채고 방방곡곡에 서머를 찾으라는 방을 붙였다. 한편 양소유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바로 연나라로 달려갔다. 연나라에 도착한 양소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거인의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성들의 압도적인 풍채와 위풍당당한 분위기에 벌써부터 기가 눌렸다. 궁에 도착하니 연왕은 양소유를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연나라에 온 것을 환영하오. 자네도 알란가 몰라. 내가 바로 연왕이요.
인사 올립니다. 저는 천자의 명을 받고 연나라에 온 양소유라 하옵니다. 기니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소유가 연왕을 접견하여 천자의 뜻을 전하니 양소유의 말이 도도하고 물결을 뒤집는 듯했다.
자, 저는 천자의 뜻을 다 전달한 것 같소이다. 이제 연왕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요.
천자의 뜻은 내가 잘 알겠소. 내 이 자리에서 당장 연나라를 포기하리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소, 양소유. 특별히 전송잔치를 열어드릴 테니 조심히 가시구려.
연왕이 기운을 낮추고 마음으로 항복하여 즉시 표문을 올려 왕호를 없애고 귀순했다. 연왕은 특별히 황금 천냥과 병마 열피를 소유에게 주었지만 양소유는 정중히 거절하고 연나라를 떠나 서쪽으로 돌아왔다. 양소유가 10여 일을 행하여 한단에 다다랐다. 한단이란 전국 시절 조나라의 도읍지다. 한단에 다다르니 길가에 한 소년이 말을 타고 가다가 소유가 오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거늘 양소유가 멀리서 보고 생각하되
이야, 저 말은 분명 준마로다. 때깔이 고운 게 최고급 수입 사료를 먹였나 보구만. 아니, 게다가 황금 한 장까지. 저 소년 과연 누굴까?
소유가 소년을 보니 용모와 빼어남이 옷 같고 꽃 같았다. 소유가 그 소년을 보며 또 생각하되
내가 서울을 두루 다녔지만 이런 미소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필연 재주가 있는 소년일 것이야.
소유는 서동을 시켜서 소년을 청하여 자신의 앞으로 오라 했다.
아하, 길에서 우연히 자네의 훌륭한 풍채를 보았어. 원컨대 자네의 성명을 듣고 싶소.
소생은 북방 사람이니 성은 적이요. 이름은 병란이라 합니다. 궁벽한 시골에서 자라나서 스승과 벗이 없어 글과 칼을 다 배우지 못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요. 헌데 상공의 성명은 무엇이요?
응? 내 이름? 나는 양소유라고 하오. 천자의 명을 받아 연나라를 다녀오던 참이지요.
그렇군요. 이제 소유께서 하북을 지나시니 위엄이 천둥과 벼락 같고 은혜가 따뜻한 봄 같으니 염치 없지만 상공의 문화생이 되고 싶소이다.
이 말을 듣자 양소유가 크게 기뻐서 이르되
문화생? 허허,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는 법이니 아주 기쁜 일이구만.
이후로 양소유는 적병란과 더불어 고삐를 나란히 하여 함께 행하니 먼 길의 괴로움을 잊어 이내 낙양에 다다랐다. 한편 양소유는 천진 주루를 지날 때 서머리가 계속 생각나서 정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한 여자가 누상에 주렴을 거두며 난간에 의지하여 바라보거늘 양소유가 자세히 보니 분명 서머리였다. 반가웠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즉시 객관으로 올라가니 서머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머리가 양소희를 만나니 감정이 기쁘고도 슬퍼서 이별 후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낭군, 잘 지내셨나이까?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 서머리. 나도 그대를 지금까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 덕분에 장원급제하여 한림 학사에도 올랐어. 어떻게 지냈어?
상공이 떠나간 후에 공자 왕손의 모임과 태수 현령의 잔치에 불려다녔습니다. 거역하였지만 시달림을 많이 당하였지요. 그리하여 머리털을 베고 약한 몸을 핑계로 겨우 곤욕을 면하였습니다. 후에 성동으로 피하고 산골에 깃들었더니 예전에 상공께서 이곳을 지나시며 첩을 생각하며 시를 지은 것을 하남 부윤이라는 자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객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상공이 장원 급제하여 한림 학사하신 줄은 첩이 즉시 알았습니다만 혹시 혼인하셨나이까?
약혼을 하였어. 식은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패백을 드렸으니 혼인한 것과 다름이 없어. 아직 얼굴은 보진 못하였지만 정소절을 부인으로 얻을 것이고 이미 출랑이란 첩도 있어.
그러시군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방으로 들어갑시다.
양소윤은 이날 서멀로 더불어 예정을 베풀고 이틀을 더 낙양에 머물렀다. 양소유가 서물과 지내느라 적벽난과는 잠시 떨어져 있었더니 어느 날 서동이 소유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나으리, 적벽난은 영 사람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소인이 우연히 보니 서물랑자와 더불어 음이란 곳에서 서로 희롱하니 어찌 감히 무례하지 않사옵니까?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적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서멀은 더욱이나 의심할 여지가 없어. 오히려 서동 자네가 나를 우롱하려는 게 아니야?
상공께서 소인을 두고 거짓말한다고 하시거니와 두 사람이 서로 희롱하는 것을 친히 보면 제 말을 믿으시겠죠. 따라오시죠.
그래, 한번 가보자.
양소유가 서동을 따라 객관 서쪽 행랑채를 지나다 보니 서멀과 병난 두 사람이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서서 웃고 떠들고 손을 잡고 희롱하거늘 소유가 점점 가까이 나아가 말소리를 들으려 하는데 소유의 신끄는 소리에 적벽난은 놀라 달아나고 서멀은 양소유를 보고 잠옷 민망스러워했다.
상공 오셨나이까?
그래 내가 왔지. 근데 서멀, 일찍이 적생 저자와 친했어?
예, 어릴 적부터 친한 까닭에 오랜만에 만난지라 서로 소식을 좀 물었습니다. 첩이 창루에서 천하게 자라 남녀 사이를 꺼릴 줄을 몰라 적생의 손을 이끌고 은밀한 말을 하였습니다. 상공께 의심을 샀으니 첩의 죄가 1만 번 죽어도 마땅하나이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개의치 마시오.
황공하나이다.
양소희가 문득 생각하기를,
적생이 나이가 어려서 분명 나를 보기 어려워할 것이니 불러서 이번 일을 물어봐야겠구나.
소유가 즉시 사람을 시켜서 두루 적벽난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옛날 초나라 장왕은 갓끈을 떼어내서 신하의 죄를 감싸주었거늘 나는 분명하지도 않은 일을 의심하다가 아름다운 선비를 잃었구나. 의심은 괜히 해서 적생을 떠나보냈으니 스스로 탓한들 무엇하리오?
양소유는 크게 뉘우쳤다. 그날 밤 양소유는 서멀과 함께 촛불 아래에서 옛말을 하며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촛불을 끄고 침석에 나아가니 사랑이 더욱 두터웠다. 어느덧 아침 해가 창에 비친 후 소유가 머리를 들어보니 서멀이 먼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여 소유가 놀라 일어나 보니 푸른 눈썹과 맑은 눈, 구름 같은 귀밑과 꽃 같은 보조개, 가는 허리와 연약한 모습은 대체로 서멀과 같았지만 분명 서멀은 아니었다. 어머, 그럼 누구예요?
과연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 뿌띠 성형을 한 것 같아요.
아!
조금씩 살짝살짝 고치는 거, 티 안 나게. 비슷한데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그렇지 않을까요?
성형 나왔습니다, 성형.
네, 성형. 네, 진짜 궁금한데요. 우리 네. 노래 들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요. 네. 어머, 팝송이에요. 샤이니 쌤.
저 이 노래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re beautiful.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만중의 고운 몽을 듣고 계십니다.
금란직 학사가 옥퉁소를 불고 복래전의 궁녀가 아름다운 시를 빌다.
양소윤은 일어나서 매우 놀라며 급히 물었다.
미인은 어떤 사람인고? 그리고 우리 서머리는 어디로 간 게요?
미인이 대답하되
상궁 일어나셨나이까? 아, 첩은 태주 사람이옵니다. 성명은 적경홍이니 서멀과 자매같이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어쩐 일로?
아, 어젯밤에 서머리가 저에게 말하기를
마침 병이 생겨서 상궁을 모시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상궁을 보살펴 줘라
라고 하였나이다.
갑자기 서머리 밖에서 들어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이 친구가 첩이 전에 말씀드렸던 하북 적경홍입니다. 어떠하신지요?
얼굴을 보니 듣던 것보다 낫구나. 역시 여자 얼굴은 이 사진으로 보면은 속기 십상이지.
그런데 소유가 경홍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전에 만났던 미소년 적병난과 같음을 깨달았다.
근데 경홍이 자네 내가 알던 한 미소년과 매우 닮았구려. 혹시 남매의 지간인 오빠나 남동생이 있는가?
아잉, 저는 외동딸, 첩은 본디 형제가 없나이다.
그래? 한 단 길에서 나를 따라온 자가 있었는데 아우, 매우 자네랑 닮았어. 심지어 얼굴에서 나오는 낯빛까지 닮았으니.
그때 양소윤은 문득 깨달았다.
아니, 자네가 바로 적병난? 길에서 나를 따라온 자도 자네고 서쪽 행랑에서 서머리와 담소를 나누던 자도 자네로구만. 아니, 어찌 남복을 입고 변장하여 나를 속인 게요?
아, 천한 첩이 감히 상공을 속이겠습니까? 첩이 비록 누치 않아 항상 군자 섬김을 원했는데 연왕이 첩의 명성을 듣고 첩을 궁중에 오게 했습니다. 허나 궁중에 있는 것들은 모두 첩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세장에 갇힌 외로운 새와 같더니 저번에 연왕이 상궁을 청하여 궁중에서 잔치를 열 때 첩이 우연히 상궁을 엿보았지요. 그리하여 연왕의 천리마를 훔쳐 타고 이틀 만에 한단에 도달하여 즉시 제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일이 이렇게까지 와버렸네요. 이제는 첩의 소원을 이뤘으니 함께 상궁과 서울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날 양소윤은 두 미인과 같이 밤을 지내고 떠날 적에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서울로 가질 못하니 내가 자리가 잡힌 후에 자네들을 찾겠어요. 부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를 도우며 지내시오.
양소윤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바로 길을 나섰다. 말을 달려서 서울에 도착하니 연왕의 항복 소식을 들은 천자가 양소유의 환영잔치를 열고 있었다.
금이환향 양소유께서 오셨구려. 나머지 연나라마저 우리에게 항복했으니까 올해 완전 목표 100%, 120% 달성이네. 보너스 줘야 되겠네요. 다 자네 덕이니 자네에게 수많은 재산과 여러 채의 집을 주려 하나 분명 자네는 왠지 거절할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내 양소유 자네에게 예부상서 직을 내리고서 어때? 게다가 100만원씩 연금에다가 그리고 사대보험 그동안 안 들어줬는데 내가 이제 들도록 하겠소.
연금까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양소윤은 예부상서직과 한림직을 겸직하게 됐다. 하루는 양소유가 할 일을 끝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니 밝은 달이 대궐동산에 떠오르고 물시계의 눈금이 침침하였다. 양소유가 높은 구각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월색을 바라보니 어렴풋이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양소유가 들은 퉁소 소리는 분명 보통 사람의 곡조는 아닌 듯 싶었다.
어하, 그렇다면은 나도 퉁소를 불어서 답가를 전하리라.
소유가 벽옥 퉁소를 내어두어 곡조를 보니 맑은 소리가 하늘에 올라서 마치 봉황이 우는 듯했다. 문득 천자도 이 소리에 놀라 넋을 놓고 퉁소 소리에 취해 있었다. 이때 황후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어 계시니 지금의 임금인 천자 황상과 둘째 월왕 그리고 막내 난양 공주였다. 내가 우리 공주를 낳을 때 꿈에서 신선의 꽃과 붉은 진주를 보았단다. 공주가 성장하는 것을 보니 용모와 기질이 완연히 신선 같구나. 우리 난양 공주는 세속의 태도가 조금도 없고 문장과 여공이 세상 사람을 능가하니 내 딸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엄친 딸이지.
마마, 또 공주님에 대한 일화가 있사옵니까?
궁녀, 안나였구나. 그럼 잊고 말고. 측천 황후 시절에 서역 대진국에서 백옥 퉁소를 조공으로 바쳤는데 만든 모습이 극히 묘하되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지. 헌데 우리 공주가 그 퉁소를 불면 항상 모든 학이 내려와 춤을 추니 모두가 기특하다, 기특하다 하게 여겼었더랬지.
대우마마를 닮아서 지성과 미모를 경비하시니 어느 남자가 데려갈지 참으로 궁금하옵니다.
네, 참으로 궁금하네요. 이때도 엄친딸이 있었구나.
네, 엄친딸. 이 지금 양소유 같은 경우도
네.
못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엄친하네.
네, 음악도 네, 잘하죠. 그렇죠. 가서는 연나라 가서는 그냥 말 한두 마디의 딜로 성과도 얻어오죠.
그렇죠.
그냥 가다가 보면은 옆에 있는 누군가 처자가
그냥 와서, 따라오고.
예, 그냥
뭐 이 사람 언제 만나려고. 오라 그랬나?
그러니까요.
지가 알아서 따라오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절대 양소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
김만중이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게 꿈이었을 거예요. 김만중 작가의 꿈도 아마
불공평한 세상을 어찌 하란 말이냐. 자, 노래 들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생각을 보아입니다. 넘버원. 보아의 넘버원 들으셨고요. 제 옆에는 안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아까. 뚝 떨어졌어.
아, 너무 날씬해서 들어오는 게 티그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부러워.
이 안나는 누가 데려갈고.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머.
한국 남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한국 남자 넘버원?
우리 넘버 지금 반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반디 막 후끈후끈 거릴 것 같아요.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양소유가 퉁소 소리를 들은 그날도 우연히 달 아래에서 난양 공주가 한 곡조를 불러 청악 한 쌍을 길들였다. 그러자 그 학이 옥당으로 날아갔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천자는 양소유의 봉황과 난양 공주의 청악이 둘을 이어주라는 뜻이라 생각하여 태후를 찾아갔다.
태후마마 계십니까? 저 천자 마마께 문안을 여쭙고자 왔나이다.
들어오너라.
혹 두 사람의 퉁소 소리 들으셨나이까? 한 퉁소는 봉황이 날아가는 듯하고 다른 퉁소는 뭐 청악이 날아가는 듯하니 퉁소를 부른 두 사람이 인연인 듯으로 보입니다. 이어줄까요? 중매.
청악의 퉁소 소리는 난양공주의 것인데 봉황은 누구 소리드냐?
양소유여입니다. 한림과 상서직을 겸하고 있는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제 누이 난양이와 더불어 잘 어울리고 문장 풍류가 신하 중에서 제일이오니 천하를 두고 구하여도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오호, 그렇단 말이냐?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다만 그럼 양소유란 자를 만나보도록 하자꾸나.
필시 양소유와 난양공주는 하늘이 정한 배필일 거예요.
양상서는 분명 꽃미남이겠지만 그래도 우선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정하고자 하노라.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얼마 후에 양소유를 별전에서 불러 조용히 문장을 강론할 것이니 휘장 안에서 살짝 지켜보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천자가 복내전에서 어명을 내려 양소유를 부르니 그때 양소유는 정십삼과 장안주루에서 술을 먹으며 기생 주랑과 옥노와 함께 노닥거리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취한다, 취해. 이 술은 어느 나라 술이냐? 맛이 좋구나. 러시아의 보드카냐? 아니면, 위스키. 설마 프랑스의 곤약? 배고플 때 먹는 흰쌀밥보다도 땀 흘리고 마시는 냉수보다도 역시 술은 기생들과 함께 마셔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지. 안 그러냐 얘들아?
그럼요. 한 잔 더 드세요. 원샷.
제자한테 드시와요. 원샷.
거기 양성사 있습니까?
나 젠틀맨 양소유 여기 있소이다. 누구시오? 들어와서 한잔하시오.
어명이에요. 지금 당장 궁궐에 가서 전자를 필 준비하시오.
중사가 명패를 가지고 들이닥치니 양소유는 취한 눈을 몽롱하게 뜨고 천천히 일어나서 중사를 따라갔다.
양상서 오셨는가?
아이고, 저 주루에서 술을 즐기고 있었나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이까?
나랑 같이 마시지. 이 사람 정신 차려. 자네와 함께 역대 제왕들의 이 칠한 흥망을 조용히 의논하고 싶어.
그거 흥미롭습니다. 제가요, 그런 쪽으로는 논증 참 잘하지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부른 거야. 우리 조상들께서는 모두 시문의 뜻이 깊으셨잖아. 자네가 시험 삼아서 고금 시인의 우열을 한번 논해보구려. 제왕의 신은 누가 으뜸이며 신하의 신은 누가 제일인가?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한 말씀 올리지요. 한 고제의 대풍가와 한 무제의 추풍사와 위 무제의 월명성인은 제왕 중에서 으뜸이고 위나라의 조작원과 진나라의 육기, 남조의 도현명과 사령원 등이 시로 유명하거니와 근래 문장의 왕성함이 우리 조정만한 때가 없고 그 중에서도 당나라 현종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왕의 문장은 현종 황제가 으뜸이시고 시인의 시는 이태백을 대적할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 내가 딱 그렇게 생각해. 잘 얘기했어. 짐이 항상 태백 학사의 청평조와 행학사를 보면 진짜 때를 갖지 못한 걸 항상 한탄했거든. 이제 자네를 얻었으니 내가 뭐 태백을 부러워하겠어?
이때 궁녀 10여 명이 좌우로 나누어 천자를 모시고 있었다. 천자가 이를 가리키며 이르되,
이 무리들이 궁중에서 문서와 글씨를 관리하니 직책은 이른바 여, 중, 서야. 잠옷 글짓기를 알고 자네의 아름다운 글씨를 얻어 보배를 삼으려 하니 모름지기 두어 술을 지어 저들의 사모하는 뜻을 버리지 마시오. 짐 또한 자네의 분 놀리는 솜씨 이 자리에서 보고자 하오.
천자는 궁녀를 시켜서 어전의 유리연갑과 백옥필통과 옥으로 된 두꺼비 연적을 양소유 앞에 옮겨놓게 했다. 모든 궁인이 각각 화전, 비단 수건, 부채 등을 앞에 내놓자 양소유가 술기운을 타고 붓을 떨치니 바람과 비가 놀라고 구름과 안개가 이는 듯한지라. 절수도 지으며 사운도 지으며 산수를 쓰기도 하고 두수를 쓰기도 하니 필새가 휘동했고 용이 울며 봉황이 나는 듯하여 나무 그림자가 옮겨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완성했다.
흠이 이게 뭐다냐? 에이, 천년, 만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재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려. 에이, 궁녀들은 뭐하냐? 여섯 양상서이가 각각 잔을 받쳐라.
모든 궁녀들이 명을 받아서 황금장과 백옥상과 유리종, 앵무잔을 받들어드리니 양소유가 연거푸 열 잔을 넘게 마셨다. 춘색이 낯에 가득하고 옥산이 무너지고자 하거늘 천자가 명하여 술을 그치라 하고 궁녀에게 이르기를.
양상서의 글이 한자의 천금보다도 비싸니 이 세상에 없는 보배로다.
시전에 써 있길.
나무 과실을 던지면 보배 구슬로 갚는다. 아니, 너희도 어서 어서 보답해.
그러자 모든 궁녀들이 금비녀도 빼고 패옥도 풀며 물고기 모양 귀걸이, 금팔찌, 향주머니 등을 어지럽게 양소유 앞에 늘어놓았다. 양소유는 그것들을 모두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비틀비틀 온몸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집에 도착하니 춘랑이가 그를 반겼다.
준남아.
상공은 어디서 이렇게 취해서 오신 겁니까?
양소희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장신구들을 내놓으며 말하기를.
자, 이건 천자께서 준랑이 자네에게 준 것이야. 어떻소이까?
어머나,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즈를. 상공? 상공? 주무세요?
양소유는 이미 취하여 코 고는 소리가 우레 같았다. 다음 날 늦게야 소유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다.
상공! 상공! 저 서동입니다. 일어나셨소이까?
일어났어. 이거 해가 중천에 떴구나. 야, 근데 무슨 일인데?
지금 월왕께서 오시나이다.
아니, 월왕께서 어쩐 일이지? 월왕이 이곳에 오는 건 필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나 어서 준비를 해야겠다.
양소유는 불이 나게 옷을 입고 월왕을 맞을 준비를 했다. 대문 밖에서 월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월왕의 나이 20살에 얼굴이 하늘에 사는 사람 같았다.
월왕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이리도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무슨 연유이시옵니까?
내 항상 자네의 성덕을 흠모하였지만 우리 서로가 다니는 길이 달라 마주치질 못했구려. 오늘은 천자의 명을 받아 이렇게 온 것이오. 천자께서 노이를 둔 것은 알고 있겠지.
난양공주 말씀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난양이가 나이가 장성했음에도 혼인을 하지 못하였으니 천자가 자네의 재덕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우리 난양이를 자네에게 주고자 하네. 그러니 자네는 곧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일세.
아, 예. 예?
성은이 이렇듯 크시니 천한 선비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허나 저는 불행하게도 정사도의 여자에게 이미 패백을 드렸으니 이 뜻을 천자께 전해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울 때가 있나?
네, 안타깝습니다. 천자께서 저를 아껴주시니 감사하지만 인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 곧 궐에 나아가 죄를 청하겠사옵니다.
양소유가 월왕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월왕은 순순히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정사도와 춘랑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태후는 양소유의 글을 보고는 난양공주의 배필감이라며 매우 기뻐했다. 양소유가 궁녀들에게 쓴 글을 죄다 모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다만 한 궁녀만이 소유의 글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 궁녀는 양소유의 글 한 장을 가지고 자기 방에서 품고 앉아 종일토록 울고 있었는데 이 궁인은 바로 화조 진어사의 딸 진채봉이었다. 진채봉이라 함은 양소유와 더불어 양류사를 읊던 그 아리따운 처자다. 아비인 진어사가 비명에 죽고 채봉은 홀로 궁궐에 들어가 종이 되었더니 궁중 사람들이 채봉이의 얼굴이 고운 것을 두고 늘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 처자가 그 진어사 딸이라며. 전직 양반 딸 아니랄까 봐 얼굴이 곱기도 곱네, 그려?
진어사? 진어사라면 전작에서 역적으로 몰래 죽인 그 진어사 말인가?
그래 그래. 쉬쉬쉬. 진어사 그 진어사 그자 딸이라 그래. 이름이 진채봉이라든가.
아이고 아비를 잃고 원수치가 아닌 궁에 들어왔구만. 가엾은 저자로군.
그런데 천자께서는 진어사의 딸인지도 모르고 난양공주를 보필하라고 했다잖아.
무슨 직책인데?
여중서 벼슬이라고 궁중문서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래. 더불어 난양공주도 이렇게 보필하는 직책이요.
아비를 이곳에서 잃었는데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해야 한다니 불쌍하기도 해라.
한편 진채봉은 난양공주와 함께 궁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양소유를 보았다. 양소유의 얼굴과 이름이 채봉의 뼈에 박혔는지라 단번에 소유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양소유는 채봉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고 또 어전에서 눈을 치켜뜨지 못한 까닭에 채봉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음을 슬퍼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양소유가 쓴 글을 다시금 펴보았다.
기부로 만든 부채 둥그러 명월과 같으니 아름다운 사람의 옷 같은 손처럼 정갈하구나. 기부로 만든 부채 둥그러 달을 애운 듯하니 아름다운 사람의 독 같은 손을 서로 따르는구나.
양랑의 목소리가 나 진채봉의 귓가에 맴도는구나. 허나 양랑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이를 어찌할꼬. 예전에 양유사에서 화답하던 정이 있는데 지금은 서로가 엇갈렸으니 이 어찌 운명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채봉은 눈물을 흘리며 양소유의 글 밑에 자신의 애달픈 정을 글로 적어놓았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태감이 소리쳤다.
개 안에 진채봉이 있는가? 천자께서 자네가 내지 않은 양상서의 글을 이제 내라고 하시네. 어서 문 밖으로 내어주시게.
놀란 채봉, 천자의 물건인 소유의 글에 자신도 모르게 답글을 쓴 것을 뉘우치고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제는 죽으리로다.
슬프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화려하게 샤이니, 안나, 운철 씨 이렇게 다 함께 하니까 참 좋으네요.
네, 너무 즐거워요.
네. 네. 고전 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안나가 소개할까요?
네, 마지막 곡은 Sister Sledge We Are Family입니다.
네, 들으면서 고전 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